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심령 속에 새기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주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하고는 별로 친하진 않습니다. 그 개털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개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체질이 안 맞아서 개고기도 안 좋았는데, 하지만 이 저기 있는 강아지는 저같이 그 개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봐도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아닙니까? 예. 자, 강아지 사진을 본 김에 강아지로 유머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머입니다. 예. 자, 찬양대가 강아지로 잘 맞춰서 띄우세요. 강아지로 삼행시, 강아지로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맞춰서 해야 좀, 아이고 좀. 다시 강아지로 뭐 다시 시작. 강아지를 사왔다. 얘들아 와서 좀 봐라. 아빠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삶아라. 분명히 제가 유머라고 했어요. 예, 유머. 근데 유머라도 저렇게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지금 삶아라,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아, 애견인들 같은 경우 기분이 좀 안 좋아하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강아지로 삼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차량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강산이 수십 번 바뀌어도 아름다운 여러분을 지금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표정이 좀 뭐 좀 불편하신 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좀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예. 어떤 분은 뭐 아재, 아 제가 그러면 아재인데 그럼 아재 개그를 하지 뭐 딴 거 하겠습니까? 자, 감동이 없으신 분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아지로 삼행시를 할 때는 이거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띄워주세요. 맞춰갖고 자 강아지로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강건하고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평생토록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강아지로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을 줄은. 예.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인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이 누구였죠? 예,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가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유다서가 가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식이 실종된 예배. 은혜의식이 없는 상태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유다서가 강조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즉 가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가인 같은 사람들은 결국엔 이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가인처럼 은혜의식이 없는 상태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은 천국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지난 시간에 가인의 모습 등에서 이런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 중에서 두 번째 인물인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원래는 오늘 발람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라에 대해서까지 살펴봤는데 고라까지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이제 오늘은 발람에 대해서만, 발람이 어떤 인물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서에서 발람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받았도다. 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발람인데요. 첫 번째 인물인 가인에 대해서도 가인의 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물인 발람에 대해서도 발람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길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길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 닮으면 안 된다, 쫓아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자, 발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표현 중에서 한 가지 우리의 눈길을 끄는, 집중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뭐냐?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바로 앞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삭스를 위하여. 삭스를 위하여. 여기에 나오는 삭이라는 것은 원래는 어떤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일꾼에게 지급할 마땅한 품삯,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돈, 물질, 돈, 물질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요, 일부 주석에서는 저 구절, 삭스를 위하여라는 저 구절을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혹은 배금주의, 물욕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여러분, 어째서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란 인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민수기 22장 2절로 6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사신을 보내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발람이란 인물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저 발람이란 인물을요 매우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도깨비 같은 인물이다,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 이 발람이란 이 사람이 이게 뭘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인지, 그리고 발람이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가 되는 나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영 알쏭달쏭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발람이란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복술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발람이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이 발람이란 인물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나온 사건과 기록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 발람이 이런 인물이구나, 발람이 정확히 이런 일을 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발람에 관한 사건과 기록을 잘 살펴야만 아하, 오늘 본문인 유다서가 강조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발람에 관한 사건과 기록은요, 저기 있는 민수기 22장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만 아홉 곳이 나오는데요. 이 아홉 곳 모두 그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아홉 곳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예, 그것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그 민수기 22장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홉 곳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곳, 요 열 곳을 제가 싹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있는 민수기 22장 2절 맨 처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맨 처음 발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람이 아니고 발락이에요. 예.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 족속의 왕으로서 발람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왜냐? 지금 읽은 민수기 22장 앞부분,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박살냈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겁을 그냥 왕창 집어먹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아모리 왕 시온은 우리 모압 족속을 전부 다 정복했던 엄청난 인물인데, 엄청난 나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박살냈단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 모압으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상대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큰일 났다. 이렇게 전전긍긍해요. 그러다가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뭐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아니, 묘안이란 게 겨우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거라니,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발람이란 인물은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한 인물로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저기 마지막에 보면요, 민수기 22장 6절 마지막에 보면 발람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저주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은 발람의 놀라운 능력은 발람 개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등에 업은, 우상을 섬기면서 사단의 권세를 등에 업은 발람의 능력이었어요. 아무튼 발람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기가 막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는데, 저주하라.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는커녕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연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요. 만약 여러분이 모압 왕 발락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열이 받겠지요? 예. 이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불렀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미쳤어? 모압 왕 발락이 아주 그냥 팔팔 열이 받아서 팔팔 뛰어요. 그러자 발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기 보셔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나는 비록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복술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발락,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나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16절, 1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백성이 먹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부올의 일과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예, 지금 읽은 구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던 도중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그 범죄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는 부올의 일,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스비의 사건입니다. 고스비의 사건이란 뭐냐? 고스비란 사람 이름이에요. 미디안 여인인데 이 고스비란 미디안 여인이 모압 여자들을 쫙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샥! 샥! 추파를 던지고 그래서 음행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고스비란 여인은 성범죄를 중개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성범죄, 음행의 범죄를 하도록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고스비 사건이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부월의 일, 이게 중요합니다. 부월의 일. 이 부월의 일이란 뭐냐? 부월이란 장소에서, 부월이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를 범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동시에 부월의 아들이 이 일을 꾸몄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고스비 여자가 모압 여자들을 쫙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파를 던져서 음행을 하도록 범죄하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그 일을 누가 꾸몄느냐? 그 일을 처음부터 누가 계획했느냐? 부월의 아들이 꾸몄다. 부월의 아들이 그 일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 일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꾸몄다. 예. 그러니까 부월의 아들이 바로 이 일의 원흉이다 그 말인데 부월의 아들이 누구냐? 그 부월의 아들이 바로 발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였던 발람이,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하도록 참으로 간교하고 무서운 계략을 꾸민 거예요. 여러분 왜 어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이나 축복했던 그 발람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확 바꿔서 이렇게 간교하고 무서운 계략을 꾸몄을까요? 다 같이 화면 통해 신약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보셔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발람은 뭘 사랑했다고요? 불의의 삭슬. 이 불의의 삭슬이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건네준 뇌물.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태도를 확 바꾼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물질에 돈에 눈이 멀어서 불의한 일을 획책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인 유다서가 강조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돈에 눈이 멀게 되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엔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지, 돌에 눈이 멀게 되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엔 신앙이 변질되고 만다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황금 만능주의고 마고 그러고 다시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할 돈도 없어요, 또 우리 교회도 뭐 재정이 넉넉해서 엄청 부자 그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유다서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나하고는 우리 교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미국의 저명한 교회론 전문가인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의 데이비드 다니엘 교수는 황금 만능주의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황금 만능주의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요, 일반 사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일반 사회 대중들이야 뭐 당연하지요. 교회를 구분할 때 저런 식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회를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 데이비드 다니엘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교회를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구분한다는 것은 결국 큰 교회 이코르 좋은 교회, 작은 교회 이코르 안 좋은 교회, 덜 좋은 교회, 이런 시각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이코르 작은 교회, 큰 교회 이코르 좋은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이코르 안 좋은 교회, 덜 좋은 교회, 이런 시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도들과 목회자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외적인 성정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오직 외적인 성장.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한 거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100명 교인을 300명 교인으로 만들고 300명 교인을 500명으로 만들고 500명 교인을 1000명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외형적인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만 교회의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형적인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부흥했다, 부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부흥은 저만치 밀어두고 대신에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외적인 성장에만 몰두하면서 성경적인 부흥과 자꾸만 멀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한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출석할 교회를 결정하려고, 교회를 찾으려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거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결정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의 성장과 심령의 부흥에 어떤 교회가 가장 적합한가, 또한 어떤 교회가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가, 어떤 교회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가, 어떤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명륜의 교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하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친 표현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사람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심겨지고 또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교회의 모든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륜의 공동체가 발람처럼 돈을, 물질을 우선시하는 교회, 황금 만능주의에 치우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회,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메시지 심령 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처럼 돈을 우선시하며 황금 만능주의에 치우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명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